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미국 중간 선거가 8일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 애리조나와 조지아주 등 36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접전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얼 크리오 폴리틱스는 7일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174석, 공화당이 22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다른 조사업체 2027 트윈은 민주당이 200석, 공화당이 2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시작된 중간선거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러시아인 사업가 예비군인이 프리고진 씨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선거 안전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위협 환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씨 발언은 우리에게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고진과 관련된 단체들이 미국 등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해왔다는 점은 공공 영역에서 잘 알려져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비밀 회담을 벌여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7일 양측 간 대화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6일자에서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을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최근 몇달 사이 러시아의 유리 우샤포크 대통령궁 외교 담당 보좌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러시아 측과의 비밀회담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일 이번 방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정상회담 세부 사안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시 주석 방문은 잠정적으로 12월 둘째 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중국과 사우디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의 전반적 외교 정책에서 사우디를 우선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소식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많은 나라가 미국 등 서방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어느 편을 선택할지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달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결정 이후 신경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7일 이집트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라며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지옥행 고속도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정이 속히 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에서 무장괴한들이 주민 11명을 살해하고 최소 80명을 납치했다고 현지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7일 밝혔습니다. 사건이 난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주는 몸값을 노린 무장단체들이 테러와 납치 등으로 큰 피해가 나고 있는 중 가운데 하나로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곳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장괴한들은 잠파라주 마스마을에서 주로 여성들인 주민 50명을 납치했습니다. 또 분두구와 주루미 지방 정부 관할 야르타사 마을에서 6일 주민 11명을 살해하고 최소 7명을 납치했다고 이 마을 대표가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와 북한 성명 채택을 맡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지만 함경 북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국정운영과 미국의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대통령 선거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미 의회 권력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한 곳만이라도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선 치열한 정쟁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특히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6일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요인으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 고조 같은 대외적인 현안도 만만치 않지만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하원 외교위원회 등 미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앞서 VOA에 설명했습니다.
The election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
북한 정권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의회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들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기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외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최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각각 차기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제임스 리시 의원과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핵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기류와 함께 의회에서 북한 문제 관련 청문회가 이번 회기보다는 더 자주 개최될 수 있으며 수년간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앞서 BOA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지한 대북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고위급 차원의 대북 관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국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를 곤란하게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publicans can use the megaphone of congressional control to highlight issues that they think might be embarrassing to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t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tangible achievements in foreign policy.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했던 의원 10여 명도 출마했습니다. 상원에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이번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선 대표적인 지한파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다시 도전장을 내 연임이 유력합니다. 또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지난해부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주도했던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한국계 하원 4인방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영김과 미셸 스틸 의원, 민주당의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도 여론조사 결과 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먼저 끝나고 대부분의 주는 현지 시간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투표를 끝내고 개표에 들어갑니다. 개표 결과는 동부 지역의 경우 이르면 오후 8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당락 윤곽은 자정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개표 특성상 며칠에서 몇 주 뒤에 선거 결과가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과반 투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 달 뒤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와 규탄 성명 채택을 맡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라 미국 등이 요구해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식 대응을 방해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과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유엔 헌장과 제도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two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two you named, that have consistently shirked their obligations.
이어 불행히도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그들의 의무를 꾸준히 회피했고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추가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여러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으로 위험하며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힘을 실을 의지가 없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반해 10개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을 비롯한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especially concerned by the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and irresponsible rhetoric. Even went so far as to describe its recent missile launche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수사가 갈수록 위험하고 무책임해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며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관련 활동들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공격 모의 훈련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난 몇 주, 지난 몇 달간 고조됐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한국의 위험하도록 가까이 떨어진 미사일을 포함한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이 모든 미사일 발사들이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ur response is what you've heard from us throughout this series of provocation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to the security of our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거듭 밝혔듯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와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방위와 억지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계속해서 우리의 접근법과 활동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하면서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질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U는 지난 5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EU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북방한계선 이남쪽에 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수많은 불법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계속 약화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라면서 이는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북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확고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와 지식, 금융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 행위들을 통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표시하며 북한의 공격적인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향한 유일한 길은 대화라면서 이유는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5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주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대로 북한은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어떤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G7 외무장관들은 지난 4일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2분쯤부터 11시 59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독립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비용이 2천억 원, 미화로 약 1억 4,4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관영 매체들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작전을 진행한 나흘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기를 포함해 각종 미사일 39발을 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하루 동안만 전술탄도미사일, 지대공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 29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ICBM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지난 2일 하루 동안 쏜 미사일 발사 비용을 최대 7,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이 나흘간 쏜 미사일 발사 비용을 1억 5천만 달러로 잡으면 이는 장마당 쌀 가격인 킬로그램당 0.5달러를 기준으로 북한 전체 주민의 한 달치 쌀 구매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30만 톤 정도면 북한 주민 전체가 1일에 1만 톤씩 소비하는 거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식량을 하늘에 날려보낸 걸로 돼요.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깜짝 놀라죠. 정말 뭐 분노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북한의 만성적이고도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 도발에 나서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과거 구형 기종을 폐기하는 차원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력화 단계에 있거나 최근 전력화된 새 미사일을 대규모로 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경제난은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위축돼 미사일 부품 등 관련 물자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고도 여유가 될 만큼 재고량이 많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해킹과 마약 거래, 무기 기술 이전, 중국 지원 등 네 가지가 재원 마련 경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마약의 경우 정찰총국과 같은 특수기관에서 취급하고 제약공장과 협동농장에서 합법적으로 마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국가주도로 마약을 생산해서 북한에서는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특수기관들이 이걸 취급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 되는 양을 동북아 지역에 불법 이런 마약 거래망에 투입하는지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사실을 잘 몰라요.
암호화폐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자금 확보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연간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해킹하는 방식과 데이터나 시스템을 인질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수법이 쓰인다는 설명입니다. 임종인 교수입니다.
북한이 사실은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하고 랜섬웨어 몸값 벌어들이고 그런 돈이 약 한 20억 불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해킹하는 것 자체를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금 세탁 이 부분을 갖다가 차단하겠다. 이게 결국 미국 정부의 의지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안은 앞서 지난 8월 두 나라 북핵 차석 대표를 수석 대표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그룹 회의를 처음 열었고 향후 개최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는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해커 규모는 최소 6천 명, 이 가운데 최상위 300명에서 500명은 미 첩보기관인 국가안보국 해커 그룹과 대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강력한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 과상화폐를 해커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도둑질해서 그걸 제3의 장소에 둬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세탁해서 또 지불하고 이런 지난 시기 북한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금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얼마 전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크립토 슈퍼 강자로 묘사할 정도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탈취를 통한 다양한 자금 세탁 활동은 세계적 수준에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인 교수는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가 이례적으로 강조됐다며 미한을 넘어 국제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분야에서도 북한을 겨냥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사이버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러한 라이크마인디드 컨트리끼리 사이버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그들의 어떤 돈줄을 차단하는 거 있죠. 이게 우선 제일 급해요.
북한의 해커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임박의 구체적인 징후로 갱도 봉쇄를 꼽았습니다. 갱도를 막고 2, 3주가 지나면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갱도가 봉쇄되면 곧바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갱도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stem the tunnels. I mean, you have to close off the tunnels.
올브라이트 소장은 7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갱도나 갱도 입구를 막아 핵실험 시 발생하는 폭발파나 방사능 파편, 낙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갱도 봉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too early because yes, maybe something will break.
갱도를 막은 후 2주에서 한 달을 기다릴 경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핵실험 실시 직전에 갱도를 봉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갱도 봉쇄는 핵실험 시 발생하는 원자 폭발을 막기 위한 매우 정교한 준비 과정으로 한 번 막으면 다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같은 갱도 봉쇄는 민간 위성 사진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군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보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갱도 봉쇄 흔적을 봤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핵실험은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갱도 봉쇄 흔적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을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핵실험을 위해서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을 위한 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을 위한 진단 장비를 갱도 안으로 모두 옮기고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n you have to move the device in with all the diagnostic equipment and make sure that it's the wires are properly attached.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인원과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지만 최근 그 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마음먹을 경우 이를 숨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착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갱도 내부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갱도를 봉쇄한 것이 미한 정부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7차 핵실험이 당장 내일 이뤄진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갱도를 막지 않은 상태라면 북한이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we don't really know what China's done. I don't think it's in China's interest to see North Korea test because they're going to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를 저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며 북한이 그러한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9월부터 줄곧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 당대회 폐막일인 10월 22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펼쳐지는 11월 8일 사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습니다. 그러나 권용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앞서 미국 전략폭격기가 일본 전투기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킨소두가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주일 미군은 7일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군 모든 병과가 자위대와 함께 일본 전역에서 훈련하며 방위력과 인도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오키나와 해역과 난세이 제도 인근에서 진행되는 올해 훈련에는 미일의 다수 함정과 항공기와 함께 일본 자위대 2만 6천 명, 미군 1만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1B 랜서 폭격기가 지난 5일 일본 전투기와 양자 훈련을 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와 F-16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훈련은 우리의 높은 수준의 전력준비태세와 긴밀한 공조,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됐다며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같은 날 B-1B 랜서를 동원해 미한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 중 한국 공군 전투기 F-35와 양자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해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와 함께 영내 배치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방문해 영내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공격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대비태세와 억지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6일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시찰하고 북한 위협 등에 대한 미일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메뉴엘 대사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 등과 함께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 자리에서 대비를 통한 평화, 결의를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로널드 레이건함의 정신보다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잘 상징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방어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병들을 만나 중국의 공격과 북한의 위협에 맞설 때 우리에게 유리함을 주는 것은 뛰어난 장병들이라고 격려했다고 미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지난 9월 말 부산항에 입항해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이후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도 이날 기시다 총리가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뒤 인근을 항해하던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제 관함식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거론하며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방위력을 긴급히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당사자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자동차 업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4일 워싱턴 DC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해 당사자 원탁 회의를 열고 한국, 일본,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까지 총 4차에 걸쳐 열린 이해 당사자 원탁 회의에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 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슬라, 일본 혼다, 독일 폭스바겐 등 미국과 해외의 주요 자동차 기업도 참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재무부의 릴리 배첼더 세제 담당 차관보와 존 모튼 기후 상담역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배첼더 차관보와 모튼 상담역은 이날 회의에서 IRA의 세제 혜택이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을 성장시키고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우려를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수경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전기차를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엘라바마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테리 스웰 하원 의원이 최근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마누엘 클리버, 에릭 스월웰, 지미 고메즈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IRA 개정안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스웰 의원의 법안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의 일부 조항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북미의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요건의 정의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최종 조립 관련 규정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또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도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웰 의원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특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구매자들이 연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도록 IRA 실행을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엘라바마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과 생산 거점을 일치시키는 이런 새로운 온쇼어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당초 계획된 전기차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2025년 완공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시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의 라파엘 버논 민주당 상원 의원도 지난달 초 IRA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흑 의원의 법안에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에게 징역 135개월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세력에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북한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라몬 올로루나 아바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7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재판부가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연방교도소 구금형과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40세 남성인 아바스는 2019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체포 직전까지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바스는 2019년 1월 북한 해커가 몰타의 한 은행에서 훔친 자금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은행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바스는 해당 계좌 정보를 공범인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인 라자루스 소속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도 미국 정부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바스는 북한의 해킹 범죄에 가담한 것 외에도 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허위로 기업 간 송금을 요청해 중간에서 돈을 편취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미국 뉴욕주의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92만 3천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바스에게 징역 135개월과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 등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형량 제한을 그대로 인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아바스와 북한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돈 세탁 의뢰자라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모든 이의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피고의 태도는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바스의 변호인은 같은 날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아바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모범적인 구치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크게 낮은 33에서 41개월을 희망 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대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또 아바스는 체포 직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 대신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줄이기에 주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아바스의 공범인 알라우마리에게도 140개월의 실형과 피해자금 3천만 달러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라우마리 역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재판부는 당시에도 검찰의 구형 형량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도널드 올웨이 연방수사국 FBI 로스앤젤러스 지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바스가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준 사실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번 중요한 판결은 여러 나라 법 집행기관들의 수년에 걸친 협력 결과이자 국제 사기범들에게 그들이 미국 내에 있든 밖에 있든 FBI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추구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거액의 보상금을 내건 싱가포르 국적자가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싱가포르 경찰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관련 정보를 미국 당국과 계속 공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소재 파악과 체포를 위해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던 싱가포르인 궈 기생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7일 궈 기생이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VOA의 서면 질의에 11월 5일 싱가포르 경찰에 성명을 참조하기 바란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경찰은 5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궈 기생에 관한 정보에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언론 문의에 대응해 궈 기생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궈 기생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2001 싱가포르 유엔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여권은 해당일부터 상무부에 압수된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또 거기생이 현지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측과 계속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싱가포르 경찰은 거기생 수사에 대한 정보를 미국 법 집행당국과 서한으로 공유했으며 같은 해 5월 7일에는 해당 정보가 외교 문서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다양한 기관으로 공식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교류가 있었다며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경찰은 자신들이 거기생 사건에 대해 미국 측과 활발히 소통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미국 측 상대 기관에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자국 법과 국제 의무의 범위 안에서 미국 당국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거기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거기생이 미국 법을 위반하며 북한의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광범위한 음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생은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거기생에 대한 기소장에서 그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정부 승인을 받아 방북한 평양화기대 미국인 교수는 전혀 없다고 이 학교 핵심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무부는 여행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수의 평양과기대 핵심 관계자는 5일 BOE에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 학교 미국인 교수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주요 인도주의 대상에서 교육을 제외했기 때문에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평양과기대의 모든 사업은 대북 인도주의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북한을 방문하려는 모든 미국인은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이 조치에 따라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 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 46명은 지난 2017년 여행금지 조치 시행 이후 미국 정부의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BOE가 입수한 미국 정부 통보문엔 평양과기대 활동이 미국 국익에 부입한다는 점을 신청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5일 BOE에 2017년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1년 만에 풀려난 평양과기대 관계자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 억류 사건이 심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선 현금 유입 등에 대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평양과기대는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7일 대북 인도주의 대상에서 교육이 제외됐는지 확인해달라는 BOE의 문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과 여행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이 지원과 지원 활동가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여행 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국무부는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리적 여행 제한을 두고 있으며 미국 여권은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그리고 북한 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책은 북한 여행이 국익에 부합할 경우 해당 미국인에게 특별 인증 여권 신청을 허용한다면서 면제는 언론인과 구호요원들 그리고 인도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2017년 이후 교육 목적으로 방북 특별 인증 여권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BOE의 추가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스카이프 등 온라인을 통해 북한의 학생들에게 일부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전면 금지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외 어느 국가에서 누가 온라인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는 북한 국적자가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나 훈련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미의 페루 정부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한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에 시작한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외무부는 7일 페루가 2017년 9월 이후 북한 담당 외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외무부는 2017년 북한과의 외교관계 중단 이후 현 상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2017년 9월 11일 중국 베이징에 주재하던 북한 담당 페루 특명 전권대사의 임기를 끝냈으며 이후 북한을 담당하는 어떤 외교관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을 담당하는 페루 외교관들은 그때까지 중국 베이징의 페루 대사관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페루 외무부는 페루와 북한이 1988년 12월 15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며 하지만 현재 페루에 북한의 상주 대사관이 없고 겸임하는 곳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페루 외무부는 마지막 북한 대사 김학철이 북한의 여섯 번째 핵실험 8일 뒤인 2017년 9월 11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됐고 최후까지 남았던 북한 외교관 2명 역시 그해 12월 22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1988년 페루와 수교하고 중남미의 비공산권 국가들로 외교관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핵실험 강행 후 멕시코와 페루에서 연달아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 조치를 당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지만 함경 북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6도, 낮 16도, 양덕 아침 0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5도, 구성 아침 3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12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희천 아침 0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15도, 개성 아침 5도, 낮 15도, 사리원 아침 5도, 낮 16도, 신계 아침 2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8도, 장전 아침 7도, 낮 18도, 평강 아침 0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0도, 청진 아침 3도, 낮 15도, 김책 아침 4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5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8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미국 중간선거가 8일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이 선출됩니다. 또 애리조나와 조지아 등 36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진행됩니다.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접전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7일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174석, 공화당이 22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다른 조사업체인 270 트윈은 민주당이 200석, 공화당이 2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시작된 중간선거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러시아인 사업가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선거 안전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협 환경에 대해 보고받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씨 발언은 우리에게 서럽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고진과 관련된 단체들이 미국 등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해왔다는 점은 공공 영역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컬 살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러시아 고위관리들과 비밀리에 회담을 벌여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7일 양측 간 대화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6일자에서 미국과 동맹국도 관리들을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의 유리 우샤포크 대통령궁 외교 담당 보좌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러시아 측과의 비밀회담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일 이번 방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정상회담 세부 사안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시 주석 방문은 잠정적으로 12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중국과 사우디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의 전방위적 외교 정책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시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소식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많은 나라가 미국 등 서방의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할지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7일 이집트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고 지구온도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라며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을 채 지옥행 고속도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정이 속히 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에서 무장계안들이 주민 11명을 살해하고 최소 80명을 납치했다고 현지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7일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나이지리아 북서구 잠파라주는 몸값을 노린 무장단체들의 테러와 납치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곳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장계안들이 잠파라주 마수마을에서 주로 여성들인 주민 50명을 납치했습니다. 또 붕구두와 주루미 지방 정부 관할 야르 타사 마을에서 일요일인 지난 6일 주민 11명을 살해하고 최소 7명을 납치했다고 이마열 대표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